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와 짐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죠. 수고할 힘과 짐을 질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의 떡을 먹고 사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꼭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행복한 여러분의 일상을 만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행복한 두 자매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두 자매님은 가장 최근에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거나 고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조금 나눠주세요.
네,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맛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네.
정말 음식에 정성이 느껴지고
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맛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점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갑자기 그 맛집이 어딘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최근에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네.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좋은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서 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유롭게 맛있는 것 먹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진 거.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참 복된 인생, 예, 축복받은 인생임을 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소리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 이웃사람, 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부부의 비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행복한 부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행복한 부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행복한 부부도 많이 싸우지만 싸움의 방식이나 해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부부싸움이 바로 지혜로운 부부관계의 모습인데요. 또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큰 차이점. 그리고 부부가 싸움을 하는 중에도 아니면 하고 난 후에도 곧바로 보수 작업을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수 작업이라면 상처를 덜 주고 덜 받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싸움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우냐 싸우지 않느냐가 아니라 서로에게 실수하고 오해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빨리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요. 상황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철수 씨와 영희 씨 부부는 둘 다 바깥 일을 합니다. 피곤하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영희 씨는 타고서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아이랑 눈 맞출 시간도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나그네인 철수 씨는 오자마자 겉옷을 휙 벗어놓고 드러누워서 테레비를 봅니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못 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함께 하게 된 아이는 놀아달라고 보채지만 엄마는 밥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테레비를 보느라 아이와 놀아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 주변을 빙빙 돌면서 칭얼댑니다. 그러자 아내인 영희 씨가 말합니다.
여보, 아기 좀 봐줘.
나그네 철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느라 아내의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때 아내인 영희 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음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내인 영희 씨는 화가 나서 나그네 철수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귀도 없어? 아이가 우는 소리도 안 들려? 당신만 바깥에서 일하고 온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우리 둘 다 똑같이 피곤한데 왜 나만 저녁밥하고 아이 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아내의 신경질적인 잔소리와 비난을 들은 나그네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대충 먹자고 했잖아. 음식도 잘 못하면서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북주도 신자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아요.
나그네가 아이와 놀아주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피곤한데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시네. 우리 엄마에게 감사하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저녁 간단하게 먹자.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바로 아내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말을 하겠죠. 그러면 아내 역시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작업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는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가 와서 화해를 청해도 아내는 계속해서 나그네를 비난하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나그네가 감정을 다스리고 아내에게 가서 내가 미안해. 우리 서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흥분하지 말자. 자, 당신 물 한 잔 마시고 한숨 돌려.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건넸는데 아내가 당신이나 마셔 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화해를 외면한다면 감정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보수 작업의 이런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쌓아두었냐의 차이입니다. 즉, 정서적으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고 호감과 존중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평소에 부부가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을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집 마당에 있는 수도, 쫄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조선에서 쫄장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이제 펌프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넣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너 바가지의 물을 또 넣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이 쫄장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한 바가지가 안 되면 물 몇 바가지를 더 넣어줄 때 어느 순간에 물이 확 올라오는 것인데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저축해둔 사람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의 홍수에 떠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의 싸움 뒤에 상대방이 긍정의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긍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야 보수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긍정적인 감정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요, 평상시에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함께 알아볼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부부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행한 부부의 특징입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불행한 부부의 특징 첫 번째, 불행한 부부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부정적인 문제를 최대한 미룬다.
네, 불행한 부부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능한 한 뒤로 미룹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계속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성수 씨 부부는 신혼 시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나그네인 성수 씨는 아내의 불평이나 힘듦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다. 아내는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어려움을 간접적인 표현했지만 늘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나그네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렸다. 결국 아내는 나그네 대신에 같은 직장의 유부남과 퇴근 이후에 사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다.
아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지 11년 만에 드디어 아내의 입을 통해 나 그동안 쭉 다른 사람이 있었어 라는 고백을 듣고도 그 상황을 회피하던 성수 씨는 결국 아내의 이혼 통보를 듣고 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의 성수 씨의 문제는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더 심각하게 골마 터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부부는요, 해결해야 할 자신들의 문제를요, 이처럼 회피하거나 미룰 때까지 미루는 모습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만 미루면서도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는 것인데요.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진수 씨 부부는 학교 동급생으로 만나서 8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혼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두 사람은 한 번 화가 나면 서로 막말을 하는 식으로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연락도 없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아내는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주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못 자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라며 짜증을 냈다.
술에 취한 진수 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어쩌다 한번 늦게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리 난리야? 아내는 나름대로 화를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나그네의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버럭 성질을 냈다.
야, 술 처먹고 혀 꼬부라져서 말하지 마. 말할 때 침 튀겨서 더러워.
그랬더니 진수 씨가 받아쳤다. 그래, 너한테 침 제대로 튀겨줄게. 그러면서 침을 뱉었다. 아내도 질세라 반응했다.
너만 뱉을 줄 아냐? 나도 뱉을 수 있어. 퇴!
그러자 진수 씨가 아내의 뺨을 때렸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옥신각신 싸워도 손찌검은 하지 않았던 나그네가 폭력을 행한 것이다. 아내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해 나그네의 뺨을 똑같이 때렸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부는요, 이혼 위기 끝에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회복하느라 부쳐 고생하며 이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 부부가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중간에 멈추는 모습, 보수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부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와장창 깨지고 울고 불고 해야만 멈추는 모습이 바로 불행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말로 큰 심리적인 상처와 정서적인 불안,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 있고 폭력적인 모습의 성향으로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행복한 부부가 바로 자녀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한 부부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표면적으로는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리자매님 읽어주세요.
40대 중반의 영수 씨는 자신이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나그네라고 소개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서 자신은 아내 말에 복종하는 게 싫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런 모습에 아내 역시 행복해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영수 씨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아내는 자신이 나그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모습 자체가 그리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영수 씨 부부는 집안이 화목하려면 나그네나 아내 두 사람 중 한쪽이 무조건 지는 게 좋다는 생각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수 씨 부부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보와 절충을 하는 관계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와 달리 통제에 대해서 심각한 거부감을 가진 한쪽 배우자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굴복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꼼짝없이 잡혀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부부는 어느 한쪽이 어릴 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도 자신들이 살아온 관계 방식대로 사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부부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먼저 행복한 부부들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가능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한다는 것에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기준은요. 그날 문제는 그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에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 해 지기 전에 화가 난 것을 다 풀고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밤새 화를 키워놓고 쌓아두었다가 내일 또 화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그날 화는 그날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푸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시 한번 말을 다듬고 감정을 조절해서 말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곧바로 욱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치고 다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예전에 비해 자신에게 조금 소홀하다고 느꼈을 때 당신 요새 정신이 있는 거야? 일 좀 한다고 나그네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집안이 뭐 이렇게 개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어떨까요?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마음이 상해서 좋은 말이나 행동이 나가지 않겠죠?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좀 밀린 것 같아. 그래서 왠지 좀 서운해지네.
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전달법으로 나의 감정과 욕구, 소망을 말해주는 좋은 표현이었어요. 어떠신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말의 습관이 만들어지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모습은요. 싸움이 커지거나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보수 작업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얘기하자. 라던가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면 격해지는 감정을 일단 멈추고 생각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 중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시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조금 나눠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려고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네.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대립 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네.
상대의 입장에서도 그럴만 했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 발 물러서서 나도 잘한 것 없으니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미흡했던 두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정리해보면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서 아마 감정 조절도 되고 생각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면 일단 진정하고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려고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화해를 일단은 잘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먼저 그 상대방의 얘기 잘해주시면서 화해의 기회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잘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네, 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네 그렇게 네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내면이 좀 단단하신 것 같아요. 내만 같지 않은데 예, 먼저 마음에 화해를 시도하시려고 먼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제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 부부의 경우는 반복되는 갈등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으면요.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나그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그네가 가장 큰 불만인데요. 이런 저의 모습이 나그네를 화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요. 크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저 미안해. 내가 또 자꾸 질문을 하고 있네. 당신 짜증나겠다. 안 그러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부부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는요. 불행한 부부에서의 모습을 보면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반응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너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럴 거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인자매님 너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저희 집을 포함해서 어느 집이든 상황은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결점이 있고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시도, 즉 보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화해 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 그리고 관계의 모습 속에서 화해 시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시도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화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어설픈 화해 시도가 더 큰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나눔입니다. 화해 시도 역시 두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인자미님 다음을 읽어주세요.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는 게 아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만둬. 이런 말은 가능한 말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정서 바구니가 넉넉해야 합니다. 정서 바구니란 부부 사이에 쌓아놓은 호의, 온정, 배려를 말합니다.
바구니에 물건이 쌓이듯 정서 바구니에 배려와 사랑이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나쁜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회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서 바구니를 두둑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의 기본 성향이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변화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까지도 수용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의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소망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는 마음으로 늘 친근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수 자매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제가 늘 우리 빌레몬서는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셨죠?
네, 빌레몬의 이야기는 우리 바울 세 사람, 바울, 빌레몬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 세 사람 간의 이야기다라고 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바울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는 좀 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먼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에는 빌레오네시모는 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 당시 종은 또 다른 말로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종과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예이면 참 오네시모는 처참한 생활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직업도 다양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노예이니까 허드렛 일이나 했겠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가정교사도 노예였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노예였고 의사까지 노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범죄나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나와서 바울이 있는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라는 도시로 도망을 쳐요.
오네시모는 왜 로마라는 도시로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있는데 있으면 자기가 금방 외지에 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큰 도시일수록 숨어 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로마로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로마까지 도망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재산상 혹은 재정상 손해를 끼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 불의. 네. 네,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이죠. 불의란 이제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이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갈 때 빌레몬에게 끼친 재산상의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생각한 대로 로마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숨어서 지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또 더더욱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구해야 하는데 일을 구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힘든 로마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신앙적으로 친했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갇힌 감옥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
네, 여기서 이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낳았다라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오네시모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낳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과정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에서 매우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이에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내게 글을 돌려보내니
네.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서로서로에게 큰 갈등과 도전이 돼요.
어째서 갈등이 되고 도전이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는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다라는 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형벌이 아 노예니까 죽여도 된다. 라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땠을까? 아,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 뭐 죽이지 않더라도 아, 내가 도망쳤다라는 것 때문에 아, 분명히 벌을 준다거나 이러면 어떡할까라고 분명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빌레몬도 갈등과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왔어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왔는데 이 종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래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그런 오네시모를 갑자기 형제로 받아주래? 갈등이 도전이죠, 이거는. 그리고 바울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바울도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 긴장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네. 빌레몬이 이제 바울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도전들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꼭 필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고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도 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최근에 좀 관계가 좀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어려운 적이 혹시 있었다면 혹시 어떤 일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살던 곳이랑 좀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잦아들고 조용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네, 제가 보니까
그랬구나.
네, 예전에 이제 손전화기가 뭐 막 울리고 이랬는데 요즘엔 좀 잠잠한다든지. 네, 또 이제 교회도 또 좀 멀어지니까 교회 사람들도 또 연락하는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또 연락 안 하는 사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즘엔 저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좀 조용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만 하고만 연락을 하고 말하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딱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
네.
네. 한 가지 이제 노파심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늘 착하게만 살아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갈등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갈등에 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히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러게요. 듣고 보니 저도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요?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의 내용이 뭔가요?
네. 한 주인이 만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게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만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애타게 호소를 하죠. 주인은 이제 결국 만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근데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야. 근데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갚지 못하니까 아예 옥에 가두어 버려요.
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기는 만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면제를 받아놓고
그렇지.
100데나리온 친구를 탕감해주지 않는다는 건 좀 화가 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용서받은 거구나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개인의 경험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레몬서가 딱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왜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좀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빌레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네.
근데 빌레몬서가 있는 거야. 빌레몬서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빌레몬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용서받지 못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착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순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이건 이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또 빌레몬의 시각이기도 한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은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통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회심했고 결국에는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나도 용서받은 자이지만 아, 오네시모도 용서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내가 용서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를 보면 내가 용서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를 보면 내가 요 정도 용서하는 경험이 있구나, 용서받은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혹시 무슨 일로 혹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제 어머니니까 되게 어머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저를 두고 먼저 이제 가셨어요. 네, 이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그게 항상 저한테는 좀 마음에 계속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정이 조금 없죠.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따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수자매의 반응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언은 아닌데 저는 먼저 그러한 지수자매의 반응을 보면서 정제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수자매가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두고 먼저 어렸을 때 가셨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상처가 되고 이거는 단숨에 극복되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그래서 이거는 용서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지수자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받아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나는 엄마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본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1, 2년 만에 또 해결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용서도 단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용서도 과정이에요. 내가 그냥 용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마다 또 내 마음의 감정이 또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물론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단번에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혹시?
네,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깊은 인간관계를 제가 용서 할 만큼의 사랑을 줄 만큼의 인간관계를 애초에 잘 안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먼저 이렇게 선을 긋는 건가?
딱 어느 정도.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네.
그래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지를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은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 나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쓸모 있는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름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 쓸모 있는 종이 되라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쓸모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의 재능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못하던 사람이 저처럼 전 진짜 노래 못하거든요. 노래를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존재의 변화, 됨됨이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 변화가 단순히 제 일의 재능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됨됨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오네시모가 아마 이제 대필자라는 일을 했을 거다. 대신 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이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게으르거나 뭐 하기 싫어하거나 반항적이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네시모를 볼 때 오네시모의 성품과 존재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또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와 참음이 또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변화되고 존재와 성품의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또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각자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
네, 저는 내가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겠구나.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사랑하는 자녀, 용서받은 자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타인에 대한 실수 와 또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